우리나라 둘러싼 평화 통일 군사 안보 분야를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양락규의 안보 브리핑. 자, 이번 주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 있었죠. 예, 올해가 이제 공군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시아경제의 그 안보 전문 기자 양락규 기자와 함께 저 안보 브리핑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락규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71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서 예, 대구 이제 공군 기지에서 이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예.
그 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수기인 F-35A도 이 공식 행사에 첫 선을 보였다고요?
네. 지난 1일이었죠. 이 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맞아서요. 이 대구 공군 기지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 열렸습니다. 이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점은요.
네.
이 공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가 이 공식 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네.
이 내후년까지 F-35 모두 40대가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올해까지 8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4대가 이 공식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3대는 공중 분열 행사에 참가를 했고요.
네.
한 대는 지상에 도위를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전략 무기 선보였는데요. 이 공중 통제기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 선무 뭐 첨단 무기 모두 나왔고요. 여기에 뭐 공중 무기까지 공중에서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 연설에서요. 이 중요한 키포인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 갖추겠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입은 군복 긍지와 자부심이 되도록 꼭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보니까 또 이날은 중국도 열병식을 했더군요. 거기도 이제
네.
신무기도 등장을 했습니까?
아, 그럼요.
네.
중국 열병식 전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네.
이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건국 70주년입니다.
네.
국경절인데요. 이날 맞아서 이 대규모 열병식 열었는데 이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대륙하고 대륙이 건너뛰는 대탄도미사일인데요.
네.
둥펑 41 신무기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뭐 길이만 한 16m 정도 되고요. 이 중량이 한 60톤입니다. 한 발에 오. 60톤이니까요.
네.
이 무거운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 고체 연료를 쓴다는 겁니다.
어허.
이 고체 연료를 쓴다는 건요.
네.
이 미사일을 언제 어디서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발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성능이 좋은 사실 액체 연료를 쓸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이 액체 연료를 쓰게 되면요.
네.
이 전 세계 군사위성에서 포착을 합니다.
네.
미사일을 쏘기 전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너무 긴다는 거죠.
아, 네.
이 때문에 이 고체 연료로 사용한 탄도미사일 만들기가 힘든데
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차세대 이 둥펑 40mm에서는 고체 연료 그러니까 12,000km가 넘는 이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이 사거리가요, 미국의 워싱턴 비롯해서요, 뭐 지구상의 어디든지 모든 표적을 담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가 없는데, 탄도미사일은 멀리 날아가지만,
네.
이 오차범위가 큽니다.
네.
하지만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도 100m 미만 있고요.
오호.
예, 거기다 최대 뭐 핵탄두도 한 10개 정도 탑재가 가능한 거니까,
네.
그 성능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날 열병식에는 이 중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죠. 제니20도 이륙 장면이 생중계가 되기도 했고요. 뭐 대형 수송기, 폭격기 모두 공개됐습니다.
네. 또 여기 이제 미국도 지난 7월 독립기념일 때 또 열병식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지난 7월이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욕심 많이 냈던 열병식이었습니다.
네. 네.
당시에 뭐 비트 스텔스 폭격기도 나왔고요. 뭐 전차, 장갑차 여러 가지 무기가 나왔는데요. 이 열병식을 놓고 이 사실 미국 내에서 논란이 많이 일었거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작년에 이 프랑스를 갔다 와서 우리도 뭐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음흠.
열병식을 크게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는 했는데요. 이 미국 내에서는 재선을 노린 정치쇼다. 뭐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이 계속 논란이 됐었고요.
네.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밌는 점은 이 당일날 열병식 당일날 모자를
네.
쓰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문구가 들어간 모자였는데요. 이게 그 선거구호입니다.
네.
이 때문에 지지자들이 뭐 4년 더 한 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4년 더 뭐 이렇게 환호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 정치적인 쇼에 불과했다라는 거고요. 이 프랑스 아까 말씀 언급했듯이 이 2017년도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는데요.
네.
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하는 파리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네.
이 보면서 내가 본 최고의 열병식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우리 미국 독립기념일에 우리도 워싱턴 DC에서 열병식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취지가 좀 더 무색해졌다고 평가합니다.
그러게요. 그 진정성이 조금 떨어졌네요.
예.
열병식인지 본인 홍보하는 날, 날로 잡은 건지 좀 애매해졌네요. 자, 또 이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한도 이제 대규모 또 열병식을 하는데요. 자, 이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은 매해 꼭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열병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자국에 대한 국방력 과시하는 면이 가장 큰데요. 이 열병식이 들어가는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 북한 열병식 같은 경우는요, 한 번 열려면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오호.
그러니까 북한 1년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
그러게요.
수준인데요.
네.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 조달액이요, 정확히 따지면 1인당 최소 미화 100만 달러 정도로 되는데요.
네.
이 북한은 행사에 맞춰서 건설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열병식을 지원하는 명목으로요, 주민들에게 가구당 중국 돈으로 40위안, 그러니까 하나로 7,4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야.
이 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 돈을 걷어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걷어서 열병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이제 강제 징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코 뭐 객출이 아니네. 그죠? 예. 예, 자 어찌됐든 자 이 북한은 이제 무기 개발에 또 힘을 많이 쏟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며칠 전에 그 잠수함 탄도 미사일도 발사를 했죠. 이게 이제 신무기 뭐 과시용인 듯하긴 한데요. 이 북미 협상을 앞두고 또 다른 신경전. 뭐 또 보도에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게 시작이 됐다. 뭐 이런 평도 있고 어떻습니까?
사실 뭐 그 의도가 정확한 것 같은데요.
네.
이 북미 실무협상 하겠다라고 날짜를 공개를 했었죠. 새벽에
네.
공개했는데요. 그날 바로 13시간 만에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을 쐈습니다.
네.
이날 쏜 미사일이 북극성 삼형이라는 건데요.
네.
2017년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 TV를 출연하면서요. 살짝 공개한 게 있습니다. 이 북극성 삼형 설계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만들어질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첫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쏜 10차례 발사체와 전혀 다른 건데요.
네.
이 사거리가 1000km입니다. 이 때문에 1000km지만 짧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네.
무서운 거는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쏜다는 겁니다.
네, 네.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쏘게 되면요. 미국도
네.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전략 무기가 되는 셈인데요.
그렇죠. 사정거리에 다 들어오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때문에 2017년도에 완성하기로 했던 선언한 3대 무기가 있습니다.
네.
이 핵무기, 또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이번에 SLBM까지 해서요. 3종 세트 비대칭 전략 무기가 모두 실전 배치가 됐다는 걸 과시한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이 미국의 반응도 좀 바뀔 수가 있는데요. 실무협상 앞두고요. 이렇게 군사 행동에 나선 거는요. 사실 실무협상 기선 제압 의도가 아주 강합니다.
그렇죠. 네.
이번 협상에서 안전보장 위주로 올리기 위한 조치라는 건데요. 이 실제로요. 지난달에도 뭐 실무협상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한 이튿날요.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우리 국군의 날 행사에 보여줬던 F-35 전투기 이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발사가 협상 일정에 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협상만 있으면 뭔가 하나씩 과실합니다.
네.
예, 근데 사실 갖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일단 자위권이라고는 해석을
네.
긍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네.
국제사회가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또 의문이죠.
네, 네. 자, 이번에 또 이제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네, 우리 양낙규 기자가 직접 체험한 군 체험 이야기. 자, 이번엔 뭐 해병대에 상륙 작전을 하고 있는 그 상륙 장갑차. 그것도 타봤다고요?
네.
오.
포항에 가서 직접 타봤습니다.
예, 그 왜 눈, 왜 휘뚱그레게 눈그레진 거 그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호랑이 눈인지
그 항상,
뭔지.
예, 예, 예. 항상 연합훈련할 때마다 바다 위에 떠서 연막
네.
터뜨리면서 눈 동그랗게 두고 이렇게
네,
상륙하는
네,
장갑차
네.
타고 왔는데요. 우리가 6.25 전쟁 초기에 1950년대에요. 유엔군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네.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만 하더라도요. 그 시기가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 태풍 이름이 케지아였는데요.
네.
이 때문에 그 의견이 많았다고 그래요. 군 내부에서도.
네.
이런 날씨에 상륙작전을 하는 건 죽음이다. 굳이 해야 하냐라는 반발이 심했는데 결국
네.
성공을 했죠.
네.
그만큼 상륙작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네.
우리 군에서는 이 상륙작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바로 해병대 1사단입니다.
그렇죠. 네.
예, 바로 포항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이 포항의 해병대 1사단에 가면 수륙 양육 장갑차라고 있는데요.
네.
이 장갑차를 탑승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다른 장갑차 같지 않게 탑승 인원이 좀 많습니다. 이 완전군장한 장병
네.
21명이 탈 수가 있는데.
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륙작전을 할 때,
네.
이 뭐, 아내를 표현하면 참 어려운 표현이지만 대형
네.
봉고차 크기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장갑차 중에 가장 많은 장병이 타는 거죠.
그러네요. 아, 그러면 서로 이제 마주보고 그냥 뭐 소위 그 아, 촘촘하게 앉겠네요.
예, 완전 권장하고 촘촘히 앉는데 이게 그 무릎과 무릎이 닿을 정도로 바싹 붙여 앉아야 21명이 탈 수 있고요.
네.
예, 보통 넉넉하게 타려면 한 15명 정도면 넉넉한데
네.
보통 탑승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는 21명이 탑승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수륙 양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예, 바다 위에 떠 다닙니다.
어, 그럼 바다에서 떠서 육지까지 내려온 겁니까? 체험할 때?
예.
오, 야.
육지에서 바다로 나갔다가 바다에서 다시 육지로 들어왔습니다.
어, 완전 방수입니까?
완전 방수.
아, 예. 저는 해군이라 배는 타봤는데,
예.
요 수륙 양용 장갑차는 참 못 타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예. 그 수륙 양용 장갑차를 타다 보면 작전 중에 뭐 침수로 인해서 좀 빠지 바다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런 그 걱정이 좀 들긴 하죠 사실은.
예, 이런 걱정을 많이 예. 하는데요. 이 장갑차가 침몰할 경우에는 모두 탈출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으니까요.
아, 네.
그런 염려는 저 뭐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나가기 전에요.
네.
20가지가 넘는 항목을 점검을 합니다.
네.
뭐 엔진, 오일, 통신, 궤도 뭐 다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타다 보니까
네.
이 안전조끼를 맸다고 하더라도요. 음흠.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날 그 바다 위에 나가는데요.
네.
이 조종사가 무선으로요. 백파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백파? 파도?
예, 백파가 예, 사실 바다 위에 하얀 파도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백파가 보이면요. 그만큼 파도가
높다는
겁니다.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처음에 백파가 보인다고 하길래 겁을 많이 먹었는데
예.
제가 그날 맡은 임무가 부조종사였거든요.
오오오.
이 눈높이에 앉다 보면
예.
가로 한 5cm, 세로 10cm 크기의 창문이 360도
예.
둘러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밖에 상황을 다 볼 수 있는데요. 막상
예.
타고 나면 긴장감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어, 먼저 안정이 금방 안정됩니까?
예.
예.
그 처음에는 겁만 먹지 막상 타다 보면요. 아, 잘 나가는구나. 잘 뜨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궁금해요. 저도 이게 참 이게 문외한 질문입니다만은.
예.
물론 이제 배도 새 덩어리이긴 합니다만은.
예.
예. 이 장갑창 네모지잖아요. 딱.
예, 그렇죠.
자, 그 상당한 무게가. 야, 이게 예. 뜹니까?
충분히 뜹니다. 제가 이게 한 5분 정도 나가니까 백사장을
네.
나갔는데요.
네.
이 백사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걸어도 발이 쑥쑥 빠질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장갑차는 그 굉음을 내면서 속도를 내는데요.
오.
이 백사장 같은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호.
이 바다에 일단 들어가서 한 300m 나가는데 한
네.
5분 정도가 걸렸거든요.
오.
근데 제자리를 방향도 바꾸고 전진했다 후진했다 다 하는데도요.
오호.
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요.
네.
일단 오. 이 다녀와서 근데 제가 힘들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 바다 냄새.
아.
또 이게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아.
매캐한 연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위아래로 출렁거리다 보니까 탄 지 한 15분 만에 이 배멀미를 좀 느끼는데.
멀미 있죠.
예. 제가 사실 배멀미가 심한데.
네.
이날 30분 정도 탔는데도요. 이 다른 장병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잠깐 드라이브 다녀왔다는 느낌으로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저도 그게 가장 저는 저만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이 다녀왔는데 부대에 다시 복귀했더니 그 장갑차들이 모두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야, 언제든지 인천 상륙 작전 다시라도 할 수 있겠구나. 나는 이 모습이 너무 듬직했습니다.
하, 알겠습니다. 야, 양락규 기자의 해설이 더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하여튼 부럽습니다. 그걸 타봤다니. 왜 남자들은 그 무기에 대한 또 이 군사 이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사실은.
아, 모든 군대 갔던
예,
남자라면 모두
예.
로망이 있죠.
아, 한 번씩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양락규 기자는 복받은 기자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 양락규 안보군사 전문기자와 함께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